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예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립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께서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부르셨어요.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는 나를 따르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레위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 예수님을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은 레위가 세리라고 하는 사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장애물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부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누구든지 어쩌면 레위 자신도 자기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리는 사실 누가 생각해도 다 이게 돈을 밝히는 돈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험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세리를 손가락질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은 그야말로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는 로마가요 세금 징수권을 입찰에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를테면 전라도 세금 징수권, 경상도 세금 징수권 이런 식으로 세금 징수권을 세금을 자기들이 걷지 않고 그거를 받아주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입찰을 맡긴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부자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 지역에 대한 세금 징수권을 얻습니다. 그러면 로마에 내기로 한 세금 이상 걷는 거는 다 자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걷을수록 다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험악한 일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 세금을 걷는다는 거는 결국 자기를 위해서 걷는 거예요. 이 로마에 내기로 한 약정액만큼은 내고 더 많이 걷는 거는 다 자기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당시에 세금을 걷는 것이 정말 좀 무시무시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에 앞장선 사람은 누구나 다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세리도 자기도 이제 그런 삶을 살아왔고 남들이 볼 때도 저 세리들은 거의 인간도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든지 그런 시절에 주님께서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면서도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셨는데 중요한 거는 2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8절과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문제는 이 레위가 예수님 부르심을 받고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따르는 게 아니고 자기 집에서 이제 잔치를 했는데 다른 세리들 또 그 비슷한 그 어떤 유유상종이잖아요.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든 그런 사람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거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비난을 받습니다. 오늘 보면 3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은 친구가 된다는 거고 용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세리나 이런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어떤 거룩함이나 경건함의 기준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어떻게 저런 세리나 죄인들을 용납하고 그런 삶을 허용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이제 비난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저런 그런 세리나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경건함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자기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늘 확인하고 또 그거를 과시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오늘 보면 31절과 3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이 세리나 죄인들 또 그 레위와 유유상종 어울리는 그런 그 시대에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들이 병든 사람이고 죄인인 것을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하여 오신 일종의 영적인 의사이고 예수님이 의인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고 세상에 소망 없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하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세리나 죄인들 혹은 그 시대에 손가락질 받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런 험악한 인생을 살던 그리고 남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들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잔치에 초대하고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의 지경을 확장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따지고 보면 늘 어울리는 사람들끼리 어울리거든요. 나하고 어울릴 만한 사람을 찾는 거죠. 그런데 그 수준과 혹은 그 교양, 부미 뭐 이런 거를 따져서 이제 어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더 어떤 험악한 혹은 남들이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들이어도 품어낼 수 있는 어떤 그 너그러움 이런 것들을 조금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의 폭 혹은 교제의 폭이 너무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으면 사실 연약한 사람이 기댈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좀 열려 있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오래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인생을 만나더라도 아유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좀 허용하고 열어두면서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생각과 사고의 폭이 너무 좁으면 저런 인간은 절대로 안 되고 저런 인간은 안 되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우리가 심판자가 되고 낙인을 찍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에는 고달픈 인생 많고 불쌍한 인생 많고 어려운 인생 많으니 그런 고달프고 어려운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어도 우리 너그럽고 따뜻한 마음 때문에 주님께 나오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좀 자리를 잡고 있어도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그러면서 뭔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겠어요. 요즘 교회는요 품이 있는 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올라 그래도 좋은 옷을 입어야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교회는 올라 그러면 자기 죄를 다 씻고 난 뒤에 올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죄를 다 씻고 옵니까? 교회는 허물을 짊어지고 연약함을 짊어지고 그대로 와도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감싸나 주신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문이 너무 높아진 거죠. 따지면. 그래서 교회를 가려면 그만한 교양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교양님 집단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나 자기도 알아요. 세리, 레위 같은 세리는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인생이 아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불로 회개시키고 그런 사람을 잔치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품위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교제하고 나하고 뭘 맞는 사람들하고만 지내려고 할 것이 아니고 좀 남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어도 좀 품어줄 만한 여유를 배우는 것이 중요한 일이겠어요. 그 예수님 앞에 오면 어떤 사람이든지 이런 잔치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잔치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 그런 거는 아니었어요. 오늘 또 33절을 보시면 33절 이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또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데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어쩌면 이때가 금식 기간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몇 가지 중요한 금식 기간들이 있어가지고 그 금식 기간이 되면 이렇게 금식을 하고 또 이를테면 바리새인들은 1회에 두 번씩 금식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금식이 그 시대에는 종교적 어떤 그 경건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어떤 은혜의 수단이라고 여겨서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좀 그런 금식 규례에 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오늘 보면 34절 3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런데 예수님 당신이 혼인집 신랑이라는 거예요. 혼인 유대인들은 혼인을 거의 7일 잔치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밤마다 잔치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 기간이 그렇게 혼인식을 하는 기간, 잔치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를테면 바리새인들도 1회에 두 번씩 금식하다가 누가 혼인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금식 안 해도 되는 뭐 이런 게 있었어요. 혼인을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치 당신이 혼인집 잔치를 베푸는 신랑과 같은 거다. 그러니까 혼인집 잔치에 참여하면 금식규례와 상관없이 다 이렇게 잔치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이 신랑을 빼앗기는 날, 이거는 아마 나중에 어떤 십자가 이후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여튼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든지 다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그 은혜와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오늘 보면 36절부터 38절까지 한번 볼까요? 36절부터 38절까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넣지도 않고 요즘은 옛날 어른들은 옷을 이렇게 뭐 이렇게 헝겊을 기워가지고 때웠지만 요즘은 그렇게도 하지 않는 시대여서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새 옷에서 그 시대에 비닐 그러니까 나일론이 없던 시대에 그야말로 옷감을 새 옷감을 낡은 옷을 이렇게 기워내면 새 옷감은 이게 신축성이 좋고 낡은 옷은 다 늘어져가지고 이게 안 되는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낡은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없어가지고 새 포도주가 발효되는 그 범위를 이기지 못해서 결국 터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새 옷이고 새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낡은 옷이고 오래된 낡은 포도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 유대인의 전통으로서는 예수님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를테면 3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제가 술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오래 묵은 포도주가 좋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 39절에서는 이 시대는 유리병에 포도주를 보관하는 시대가 아니고 가죽 부대에 보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래된 포도주는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 고대 사회에.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든지 새 포도주를 원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새 포도주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유대인의 전통 금식주례 혹은 바리새인이나 이런 세리나 죄인들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경건의 기준 이런 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허물 있는 영혼이어도 천국 잔치로 참여하시고 예수님은 종교적 규례를 지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에 초대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새 옷이고 새 포도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어떤 전통 혹은 이전의 규례 혹은 자기의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혹은 자기 종교적 전통을 지키면서 내가 이런 금식도 한다 이런 것을 과시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잔치 그런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오히려 묵은 포도주 이미 맛이 다 빠져버린 다 시어져버린 그런 포도주나 먹고 사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뭐냐는 것을 잘 보고 듣고 배워가지고 그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너그러운 풍성한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